오늘은 매일 성경 본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후반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성령의 놀란 역사하심이 나타났고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크게 시기하여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다시 이 말을 듣고 성령이 충만한 이들은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후편으로 사도들이 성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다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를 붙잡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들은 법정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단락을 구분해 보면요. 27절에서 32절까지는 산헤드린 공회의 2차 신문과 제자들의 강력한 답변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33절부터 40절까지는요, 그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의 조언입니다. 그 다음에 41절에서 42절까지는요, 다시 풀려난 제자들이 다시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신문이 이어집니다. 27절에서 28절을 보니까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대제사장의 신문은 1차 신문 때에 주어졌던 복음 전도 금지령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했냐 이겁니다. 물론 당시 전도 금지령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초대교회에게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니까 이거를 이들은 그냥 가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느냐 이겁니다. 이 대제사장의 신문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 금지령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함이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뜻은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의 이와 같은 말의 배후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 이스라엘이 고대했던 메시아를 로마 당국과 공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며 그래서 마땅히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초대 교회의 주장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권세를 누르려고 했지만 감히 그들은 이 하늘의 권세를 누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신문에 사도들은 강력한 답변을 합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인간의 말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대답은 베드로가 1차 신문 때도 이렇게 같은 맥으로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하지. 판단해보라는 거죠. 율법사들이고 성경을 잘 안다는 너희들이 그것도 모르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대제사장의 두 번째 지적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은 이제 짧은 설교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권력자 앞에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신변으로 해서 보호함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직원도 서슴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너희가 죽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은 예수가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의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나 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사 메시아임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회개함과 죄사함이 주어지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를 죽인 이 당사자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신을 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이 복음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이 복음의 증인은 사도들이고 두 번째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증인인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이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증거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우편으로 승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선물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을 이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사도들의 이러한 강력한 설교에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를 갈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기에서 이 사도들의 말을 들은 이들이 막 격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더 나아가서 이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격분해서. 자, 위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직은 그래서 이들을 이 위기에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준비하셨죠. 그때 사도들의 목숨을 구할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34절에서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러면서 이 공회원들이 분에 차있는 이 공회원들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 교사였고 율법 학자였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뜻, 가말리엘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나의 보답이시다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파입니다. 그다음에 랍비 힐렐의 손자입니다. 또 존경받는 율법 교사와 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말리엘은 바울의 스승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말리엘을 바울의 스승으로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속한 힐렐 학파는 그 당시에 샴마이라는 학파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그 유대교의 학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힐렐 학파는 실용주의적 성격을 띈 온건파였고요. 샴마이 학파는 왕관 보수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로 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 이 두 산맥에 이 학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였으니까 이 힐렐 학파에 굉장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게 되었겠죠. 자, 이 가말리엘이 등장하면서 사도들을 잠깐 퇴장시킨 후에 비공개 모임으로 이 공회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드다와 유다의 예를 들면서 설득을 하는데 자, 36절에서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지금 가말리엘은 과거의 역사적 선례를 들어서 이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에 관한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가 제시한 이 선례들은 이 백성들을 선동한 반란을 주도했던 바로 유다와 갈릴리 사람 드다와 갈릴리 사람 유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예화를 든 것은 이전에도 거짓 선지자도 일어났지만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운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일도 그렇게 감정으로 하지 말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추위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이번에 일어난 이 예수 운동도 사람에게서 났으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들이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이들은 이제 주춤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가말리엘은 이 두 선례를 바탕으로 매우 논리적이고 지혜로운 결론에 드디어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여기서 옳게 여기다는 뜻은 직역하면 설득을 당하다 그 다음에 받아들이다 그런 뜻인데 이들이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가말리엘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이제는 풀어주는데 이 가말리엘의 말에 이제 그들은 분노는 가라앉았지만 그러나 그 분노가 격양된 분노가 순간 가라앉을 수가 없죠. 그래서 풀어주긴 풀어주는데 그들은 이 사도들에게 엄청난 채찍질을 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언급된 채찍질은 산헤드린 공회나 회당장들의 권한인데요. 이 율법을 어긴 자를 데려다가 이 매질을 하게 됩니다. 아주 그 엄청난 매질인데 40에 하나를 감한매로 이 성경학자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40의 하나를 감했을까? 이 매질은 엄청난 매질이기 때문에 40대를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대를 감한 거예요. 그 뜻은 죽을 만큼 매질을 당한다는 거죠. 죽을 만큼. 그런데 위가 이 매질이요. 가장 심한 형벌 중에 하나였는데 이 매질에 사용한 채찍 끝에다가 날카로운 도구를 달아가지고요. 그냥 매질을 하는 게 아니라 매질을 탁 치고 때리면서 그걸 착 이렇게 잡아 당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날카로운 도구가 끝에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탁 때릴 때 살에 딱 붙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잡아 당기거든요. 그러니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그게 탁 하면서 많은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그 심한 형벌의 도구였거든요. 그래서 흉악한 도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채찍질을 이 매질을 사도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볼까요? 이들이 전한 복음이 당연한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핍박자들에게 이들은 이렇게 매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이 채찍질을 맞고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대적자들은 또 이 사도들에게 전도 금지령을 내립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가말리엘의 지혜는 비록 세상의 논리에 잘 들어맞는 세상의 지혜였지만 하나님은 가말리엘의 그 지혜를 사용하셔서 드디어 사도들을 죽음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이제 풀려납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풀려나면서도 이들은 또 위협을 받게 되죠. 전하면 또 잡아서 또 이런 매질과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살벌한 위협에서 풀려난 사도들은 그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네. 죽음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자, 온몸은 그냥 쑤시고 아파서 지금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41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니, 이들이 지금 기뻐하면서 떠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은 삶의 목적과 원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일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영광으로 여기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이 더 이렇게 쉽게 다가오는데요. 우리 모니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집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41절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성도는 이 땅에서 핍박의 대상이에요. 왜? 삶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핍박, 예수님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삶의 원리죠. 그래서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바로 또 석방하자마자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성전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집저 집을 다니면서 쉬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게 됩니다. 이들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이거였어요. 이것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바로 복음의 그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의 복음 그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전했습니다. 왜요? 이 길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핍박도 극에 달았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왔고 이들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핍박을 받으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 전파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을 불을 붙이는데 감히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모니터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올겨울에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이제는 다니게 됩니다. 지금 장흥 목포에서 선교 중이고요. 다음 주는 통영 선교를 출발할 것이고요. 그리고 해외 선교가 이어져서 2월 말에 쿠바 선교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전할 복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선교는 실상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발로 밟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죠.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자, 발로 밟는 것은 가수하는 거고 여기서 기도로 우리는 또 동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겨울에도 이 예수님만 증거하는 선교가 되게 해주시고 생명의 구원의 복음만이 증거되어서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바로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가정에서도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선교를 할 때에 핍박도 같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핍박할 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지 말고 아 이건 당연하구나, 그래서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이나 직장에서 신앙인 핍박이 와도 이건 당연한 일이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좌절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겨울 선교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겨울 선교가 마칠 때까지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